혹시 좀 피곤하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을 보면서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라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이 시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힘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통화의 내용을 통해 나라에서 정말 귀한 일을 맡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에 임명이 된다거나 혹은 한 나라의 총리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정말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는 것만 해도 영광이건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주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 참 큰 영광이고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은혜요. 또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도 바로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은 바로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의 직무를 맡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모세의 형인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던 것이죠. 모세의 형 아론은 엘리세바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에게는 총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사용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삼으시는데요. 3절을 보니 여기 기름 부음을 받고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마사라는 뜻입니다. 마사, 기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한 관유, 즉 기름으로 그들에게 부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시아,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히브리 말의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바뀌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그 뜻이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기름 붓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 아론의 아들들이요, 맡은 직무 중 하나는 성소를 관리하고 특별히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분향단에 붙이는 불은요, 아무데서나 가져올 수 없었어요. 오직 번제단에 있는 불을 제사장이 담아다가 옮겨서 분향단에 붙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지정된 불을 부리지 않고 다른 불을 부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 민수기를 더 읽어보면 이들이 죽은 이후에 제사장이 직무를 볼 때 술을 입에 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이 생깁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우는 술에 취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 설교를 못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구약시대에 이 분향단에 이 불을 지펴야 하는 이 제사장이요, 술에 취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부를 드렸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어 마땅한 일이었어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나답과 아비우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이끌고 있는 영적 지도자인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과연 우리가 예배를 또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여기 4절 보면 나답과 아비우는 무슨 불을 드렸습니까?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였어요. 여기서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드렸다는 거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예배를 봐도 그렇죠. 어느 시간이 가장 깁니까?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이 사실 가장 길어요. 그 자체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말씀이 좀 중심에서 밀려나고 찬양을 주로 이루는 그런 집회들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서부의 캘리포니아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교회들을 가보면 예배 시간이 한 2시간이라고 하면 찬양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되고요 설교는 한 10분 정도 하는 것이 막 주를 이루어요. 사람들이 감성에 젖어서 막 힘차게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열정적인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들리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예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예배의 중심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매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 강단에 나와서 선포하는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드려요? 신령과 뭐예요?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그 많은 구절 중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선포하며 예배할까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쉽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되셨을 텐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진리, 즉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반드시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 보기에 좋게 사랑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은 상관없이 떠들고 장난치고 하면 사실 그것은 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선생님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요, 자기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다 비추라 했는데 그들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 드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는요, 예배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갈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하는 그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임팩트 있게,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하여 나오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또한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요 목소리를 크고 작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기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나이가 들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간섭하는 것도 싫어해서 집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죄성은요 누군가의 권위 밑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늘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요.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둘이 정반대의 방향에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삶에서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걸 선택해야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선택해요. 뭔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아갑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 매달리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 교회 생활하는 것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때로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신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마음에 허영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보면 자기 마음대로 먹고 놀고 마시며 사는 그 삶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지, 사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요 뭐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도요 종종 그러한 어떤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또 아침부터 섬기는 거, 아 이것이 뭐가 멋있는가? 주일날 사람들이 정말 멋진 자동차 타고 나가서 그렇게 시간 내면서 또 골프 치고 놀고 하는 뭔가 그런 여유로운 삶을 보면서, 야 저게 멋있는 인생 아닌가 하고 어떤 그런 유혹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지 뭔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요, 세상은 정말 번쩍번쩍이고 높은 비싼 건물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교회는 다 무너져가는 허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이 그러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문명을 자랑한 곳이었어요. 바로가 살던 왕궁은요, 우리가 피라미드만 봐도 알지만 그가 살던 그 왕궁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웅장했고 사람이 그 앞에 서면 자기가 작게 느껴져서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바로가 살던 궁은 웅장했어요. 그리고 그 사면이 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애굽의 궁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주신 것이요, 그 크기가 얼마나냐 봤더니 18평 아파트 정도예요. 스퀘어 피트로 따지면 한 900피트 정도 돼요. 600피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18평밖에 안 되는 이 초라한 천막, 이 초라한 천막을 하나님이 평생 이것을 위해 살라고 레위인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바로의 궁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 성막을 보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바로의 궁전에 비하면 이 성막은 화려하지도 않고 그저 이 초라한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주목을 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보다요 더 멋진 건물, 더 멋진 장소가 이 세상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신 공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 소원을 말하며 내 평생 소원은 평생토록 아름다운 주님을 그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살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왜 다윗은 세상의 즐거움보다 교회 와서 힘들게 섬기는 그 문지기의 자리를 더 사모했습니까? 다윗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여기서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다윗은요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요 형통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굴곡지고 그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싸개에 감싸준 것처럼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원수의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푸셨어요. 스스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 다윗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오늘 이 앞에 나와서 헌금 시간에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려면 아마 이런 찬양 불렀을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내려놔야 해요.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사실 너무나도 초라할 수 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많은 시간 들여가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냐? 뭐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너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일하냐? 그럼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이요, 불과 이 18평밖에 안 되는, 약 이 600피트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성막 앞에서 평생을 일했다는 것, 누군가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요,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구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두 눈이 늘 이곳을 보시고,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를 가까이 기울여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두 눈이 가장 늘 바라보시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그 귀를 가장 가깝게 여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코너스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코너스톤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십자가를 매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교회를 늘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우와 나답은 다른 불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성경을 소홀히 한 채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제가 지금 거듭 얘기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성전이 지금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18평밖에 안 돼요. 너무나도 작은 곳이죠. 정확히 640피트 되는 공간인데, 여러분, 이 성전을 섬기는데 레위인이 총 몇 명이 뽑힌 줄 아세요? 무려 2만 2천 명이 뽑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레위인들은요 전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성막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이 18평에서 18평밖에 안 되는 성막을 섬기는데 2만 2천 명을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것, 이것은 인력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레위인들도요 광야에서 지금 가족들을 챙길 일들도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더 칼 들고 나가서 싸우면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매겨놓으신 거예요. 비록 18평밖에 안 되는 작은, 640피트밖에 안 되는 작은 성막이었지만 하나님은 2만 2천 명의 레위인을 선택하셔서요 그들이 200만 명이 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토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좀 과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나?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직장에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지금 책임져야 될 일도 많아요. 자녀들 지금 내가 도와주고 옆에서 뭐 해줘야 될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 야, 이건 좀 내가 지금 과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해야 하는 하나라는 어떤 반문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충분히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 나 정말 드릴 만큼 드렸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요, You can never outgive God 이라는 말이 있어요. You can never outgive God.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드리고 드리고 드려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은 못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이 정말 만 가지 복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주님 일하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것을 어떤 큰 희생으로 생각하며 내 시간, 내 돈 들어가며 내가 굳이 왜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투덜대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의 크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크기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에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셔서 어쩌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사용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드리면 아, 하나님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가 하나님, 난 정말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제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정말 예수에 미쳤구나, 너 교회에 미쳤어 라고 말 듣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평생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하는 게 좀 과하다 보일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까지 안 섬겨도 돼. 너 그렇게까지 교회 생활 안 해도 돼. 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 없더라. 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을 다 갚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You can never outgive God. 우리가 얼마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더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 성도의 기쁨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분명 이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자손들 중에 아론의 집안을 제외하고 모든 레위인들은 아론을 도와 성막에서 섬기게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요, 이것은 특권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계획해 두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짐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들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확신이 있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진행해 나가면서 얻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충성되이 여기사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받은 그 복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